다 되셨나요? 네.
네.
오늘 강의는 상담적 성경 연구법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야 뭐다 다양하겠지만 저희 교재에도 보시면 상담과 성경, 성경과 상담 이게 이름이 다양해요. 상담적 성경, 뭐 성경적 상담 하여튼 중요한 거두 개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이게 상담이라는 것과 성경이라는 것. 그래서 이두 개가 이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경이라는 부분을 상담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계시켜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거지. 상담에서 어떻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해서 좀 이렇게 거리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워낙 상담학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지, 성경 안에서는 사실 그 속에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밝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상담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인가 해서 상담과 성경, 성경과 상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이해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학적으로는 성경 그 자체를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헤드라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등. 전등이 빛을 발하는데 전등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전등만 연구하는 거예요. 전등이 어떻게 생겨나고, 전등이 어떻게 생겨났죠? 누가 전구를 만들었죠? 에디슨. 예.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늘이 필라멘트가 예, 문제인 거예요. 계속 오래 타지 않는 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재료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이제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이게 뭐 백금인가 뭐 그런 건데 하여튼 그걸 만들고 나니까 이제 빛이 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전등을 연구하는 거는 뭐 구약신약이나 신학신학이나 뭐 실천신학이나 이제 이런 신학 분야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비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다른 거예요.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비춰나가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궁금증이 있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고, 또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성경은 무슨 서, 무슨 서, 무슨 서, 또 무슨 장, 무슨 장, 무슨 절, 무슨 절. 이건 성경 그 자체에 대한 얘기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만 듣고도 막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출 거예요. 이제 어디를 비출 것인가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뭐 여기 이제 상담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이 또 상담을 배우게 된 동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혹시 나눠 보셨나요? 상담을 왜 공부하시게 됐는지? 네. 그러면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은 상담을 왜 배우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뒤에 있는 친구가,
친구 따라 상담.
친구가 상담하면 이미 저는 여기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귀에.
네네.
그래서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나쁜 걸 추천하겠어요?
네. 좋은 친구를
네,
되셨나요?
했는데 너무 좋아요.
네. 네. 잘 됐습니다. 그럼 친구 따라서 이제 상담 학교 온다. 이런 속담을 이제 진행하시고. 그럼 친구분은 왜이 상담을 공부하시게 됐어요? 바로 뒤에 계신 친구분이시고 두 분이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친한 교우셔서 그런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와서
네.
가장 먼저 이렇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 배우게 된게
네.
여기 상담 아카데미거든요. 상담 아카데미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됐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어떻게 인생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런 내 삶에 많은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면 자기 자신만 해당되세요? 남도 해당되세요?
이 부분이 나도 포함되고 내 가족도 포함되고
아, 가족도
나와
있고요.
함께한 이웃이라고도 많이 좀
야.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네, 아주 더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정리해 주세요. 우리들 중에 다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라면 또다 등장하겠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면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이면 아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딸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제가 아들, 딸이 둘이라 딸을 먼저 썼어요. 우리 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 딸 아들을 위해서, 또 연세가 드신 분은 우리 출가한 또 아들, 출가한 딸,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가족을 벗어나면 조금 어렵거든요. 이웃으로 나가면 조금 어려워요. 가족은 못해도 아버지, 못해도 어머니,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줬지. 그러나 이제 이웃으로 넘어가면, 못하면 이제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못하면 원성을 들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조금 더 잘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웃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는 게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담자를 맞이하게 되기를, 상담자로서. 내담자, 내가 상담자고 내가 상담한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어떤 내담자를 기대하며 상담을 배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목표가 내담자까지 나가시는군요. 네. 그럼 두 분, 앞에 두 분. 예. 예. 뭐, 그런 목표들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표들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나 하나면 알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조금 더 알아야 돼요. 이웃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내담자로 쓴다면 그다음부터는 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동심원이 커져가는 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성경적 상담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것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만 드리는 거니까 그냥 한번 그냥 보세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상담의 분야로 들어왔을 때 상담의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상담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조금 특이해요. 상담의 종류에는 첫 번째가 심리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 상담. 이건 그냥 기반은 심리학이에요. 모든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상담하는 겁니다. 상담의 형식은 비슷하지만 상담의 결국 뭐겠어요? 뭐 듣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게 의미 있는 잡담이 아니라 혹은 뭐 대담이 아니라 이건 좀 더 도움을 주려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하고 듣고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반이 되는 게 뭐냐 하면서 이제 심리학이 있는 거예요. 심리 상담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또 기독교인이시니까 기독교 상담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기독교 상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심리학에다가 신학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도 들어가고요. 지금 아까 이제 교재를 이렇게 보니까 역시 예, 상담 아카데미에서 심리학이 들어가고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심리학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학도 있습니다. 신학이 별건가요? 뭐 예수님 얘기하면 신학이에요. 성령님 얘기하면. 그리고 그게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상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배울 거에 대한 이해인데 오늘 배우는 거는 성경적 상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종류입니다. 뭐 저도 복음주의 상담학회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그 복음주의 상담학회에서는 아신대, 또 국제신대, 총신대, 또 칼빈대 뭐 여러 대학 중에서 복음주의적으로 상담을 하려는 그 대학의 상담 대학원들이 연합해서 만든 학회 기관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했었죠.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그런데 그 속에는 성경적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성경적 상담은 뭐냐? 하면 성경적 상담은 신학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심리학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은 이렇게 끝나고 근데 굳이 하나를 더 찾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상황이니까 굳이 더 상담을 하나 찾자면 들어가는 게 영적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담은 신학의 이제 신비주의가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분을 만났는데, 열심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딜 갔다 왔대요. 이 상담 받으시는 분이. 어딜 갔다 왔다니까 기도 받으러 갔다 왔대요. 기도 받으러 갔다 와서 무슨 말을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상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를 들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기도를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는 권사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목사님, 기도 받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들어요. 그럼 그게 이제 상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일단 기도라는 특별한 은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일들이 포함되니까 이건 이게 합쳐져서 결국은 신학과 영적 상담, 신학과 신비주의가 합쳐져서 이제 영적 상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적 상담,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성경 사용에 있어서 기반이 이제 성경적 상담이고 그 내용을 보게 될 텐데,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성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심리학이 요만큼 있고 거기에 B가 기독교 상담이고, 그 다음에 신학만으로 이제 상담하는 것, 이게 성경적 상담이고, 영적 상담은 신비주의, 신비주의에서도 신학과 함께하는 신비가 있고 신학과 함께하지 않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검증을 하는 은사주자들이 있고, 이제 성경을 이제 초월한 은사자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학에 근거한 성경적 상담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셨을 때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뭐 별로 한 건 없지만
영적 상담에서요, 약간 신비주의에 치우친 영적 상담은 좀 위험할 수 있나요? 내담 신앙적으로도 봤을 때,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그럼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위험해 보여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위험한 거예요. 네. 위험해 보이고 또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성경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오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분인데 집을 팔아서 바치세요 하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 직통 계시하는 분인데 집을 팔아서 바치라고 했는데, 그래야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되게 부잣집이고 자기 집은 안 파면서 남들은 집을 팔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뭔가 좀 속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쪽으로 가겠죠.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질문 하나 나왔으니까 되게 열정적인 겁니다. 대표로 질문 하나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잘 얘기해 주셨는데, 성경으로만 한다라고 해서 또 다 성경적인 상담은 아닙니다. 신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얼마나 성경 공부한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침 일찍, 아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일찍 롯데리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롯데리아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이 되게 열심히 있는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신천지더라고요. 신천지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요. 그 이른 새벽에 혹은 그 늦은 저녁에 많은 시간.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는 게 이상하게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을 알아가는데 교회에 막 방해가 됩니다. 성경을 알아가는데 이상하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삶 속에서. 왜 그럴까요? 성경 자체가 다른 쪽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한번 해봅시다. 성경으로 인도된다는 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동일하게 성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목적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더 살다 보면, 더 나아가게 되면 사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어쩜 이렇게 성경 많이 보자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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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신천지도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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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구원파 이단도 성경 성경 하고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성경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경적 상담의 목적도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성경의 목적이 되겠어요. 일로도 성경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단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러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는 거, 그 다음에 거의 가까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함께 하는 거,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성경적 상담에서는 용어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문제인식, 어려운 단어인가요? 어렵지 않죠?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문제인가? 예를 들면 나 자신을 한번 상담해 보세요. 내가 자꾸 두려워요. 내가 자꾸 슬퍼요. 내가 자꾸 우울해요. 내가 자꾸 화가 나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라는 거를 인식하려고 할 때 그때 성경이 사용이 됩니다. 성경은 언제 사용되는가에 관한 문제. 성경은 요럴 때 사용이 돼요. 문제를 인식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게 해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벌써 딱 문제 인식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5월 달에 부모를 공경하라. 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문제를 깨닫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내가 벌써 간음을 했구나. 내가 벌써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인식을 깨닫게 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상담에서 성경을 사용하려고 할 때, 뭐 성경적 상담학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성경을 사용하려고 할 때 성경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또 고민이 있을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뭐보다는 너무 성의가 없냐 하면 이 심리학보다는 성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의가 있어요? 아주 멋진 성경, 아주 좋은 성경, 성경 읽으세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아빠 우리 놀이터 가요. 아빠 놀이터 가요. 우리 놀이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래 자 여기 돈 여기 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여보 자 월급 봉투 여기 있어. 자 계좌 여기 있어. 당신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뭐가 없겠습니까? 뭐가 없죠? 그 두 개 동시에 비슷한 점이 뭐겠어요?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혹은 또 친구가 이제 돈만 이렇게 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없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원하는 건 마음인데 아빠들은 때로는 그걸 우리 여기 웬일로 이렇게 남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죠? 제가 교회마다 이렇게 상담 아카데미 가면 남성분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여기 오시지 않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들은 다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쇠가 빠지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냐면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아내가 남편한테 통보를 했어요. 당신 이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린 이혼할 거야. 도저히 당신이랑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 여보 내가 변화될게. 자 내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마라톤을 시작할게. 아내를 위해서 마라톤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 어려운 그 산을 내가 정복해볼게. 그거 암벽 등반 그 어려운 건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암벽을 등반할게. 암벽을 등반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철인 3전 경기에 나갈게.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하기 싫은데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거야.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철인 3전 경기에서 경기를 다 마치고 왔어요. 이 남편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당했어요.
이혼당했어요. 도저히 이게 살아갈 소망이 없구나.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인데 다른 데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그게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 그게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라고 또 아내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멀어지려고 할 때 성경은 그거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가 간단한 그것을 성경은 확인시켜줘요. 마음을 주었느냐, 마음을 다했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다했느냐? 남들은 다 지나가고 레위인은 제사장은 다 할 때 그 이웃이 누구겠어요? 이웃이 가족 중에 없는데 또 어디서 이웃을 발견하겠어요? 가족은 아닌가 보죠? 그 이웃은?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은? 성경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면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성경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세요. 문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문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저도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 내가 줄게 해서 이렇게 주는 거 또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와 함께 내 마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거 받았는데 이걸 내가 그대로 패스해줘야지. 혹은 내가 등록해놓고 늘 문자를 보내줘야지. 저한테 아주 생일날마다 문자를 주시는 어떤 성도분이 있어요. 생일마다. 그래서 저는 생일마다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답장은 없어요. 제가 답문을 보낼 답장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어쩌면 성도님 어쩌면 기가 막히게 제 생일을 기억하고 한 해도 빠짐없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기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컴퓨터에 다 입력해놔서 컴퓨터가 다 보내주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정보가 많고 이 표현수단이 수단이 많은 이 시대에. 성경은 문제인식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갔어요. 그 다음 순서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하나요? 성경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뻐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깨닫게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맨날 문제인식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설교의 주된 목표가 문제인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들 좋은 성도님들에게 문제인식을 가지세요. 네? 부부가 애가 없는데 애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인식을 가지세요. 집이 없는데 집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문제인식을 하세요. 청년인데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인식을 좀 가지세요. 성경 안에서 문제인식을 가지세요. 성경 안에서 문제인식을 갖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이가 게임 중독에 성적 하락에 혹은 남자친구가 없어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왜 문제인식이 안 되겠습니까? 문제인식은 사실 너무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고통 속에서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게 누구랑은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랑은 아닐까요? 문제인식은 하긴 하는데 누구랑은 아니겠어요? 여기를 보세요. 이쪽에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문제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문제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인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인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담배를 피죠. 문제인식이 돼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 담배에 의존하는 거예요. 문제인식을 해요. 술을 마셔요. 문제인식을 해요. TV를 보는 거예요. 게임을 하게 되는 아이들의 많은 이유가 문제를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그 부분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인식이 잘 안 된 거예요. 문제인식은 됐지만 그러나 방향이 틀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문제인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그게 뭐가 원인일까를 보는데 성경이 사용됩니다. 그럼 뭐가 원인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일 뭐 떠오르는 사람이 아빠가 문제예요. 내 모든 문제 아빠가 문제예요. 저희 딸은 맨 아빠 문제. 아빠 때문에 뚱뚱해. 아빠 때문에 키가 안 커. 아빠 때문에 뭐가 안 돼. 아빠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 아빠 때문에 공부를 못 해. 아빠 때문에 맨 아빠 탓이에요. 그럼 저는 미안하다고 하죠. 처음에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해요. 혹은 제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야,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런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문제건 혹은 네 문제건. 이건 절대로 문제 해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진짜 무슨 문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가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벨을 어떻게 생각했죠? 여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죠? 열기가 막 네, 끓어오르나? 지금? 좀 에어컨 같은 걸 틀 수 있을까요? 시끄러워서 끊나?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잠이 좀 깨실 거예요. 이제 좀 시원해져서.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아벨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은 뭔가요? 네? 시기, 또 미움, 또 뭘까요? 아주 크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제가 갈 수도 없고 지금 크게 얘기해보세요. 자신 있게. 지금 이거 뭐 5m도 안 돼요. 네. 뭐
증오.
미움, 시기, 증오, 또 말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원망, 좌절감,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지 아십니까? 예? 네?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뭐 한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죄의 개혁 한글판 버전으로 개혁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개혁 한글판 버전으로 죄의 예, 성경 퀴즈부터 해야 되겠네. 우리가 상담 배울 때가 아니라 성경 퀴즈부터 해야 돼. 죄의 소욕은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다 죄의 소욕인가? 지금 말한 것들이 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죄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들이 다 죄의 소욕이에요. 그걸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걸 버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걸 버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죠. 아벨을 죽이지 않을 많은 이유들을 혹은 많은 방법들을 암만 연구하면 뭐하겠습니까? 예? 밑에서는 끌어오르고 있는 위에서는 이 끓어오르는 이 찌개를 덮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방법을 강조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밑에서는 가스불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이걸 끄지 않는 한 위를 막는다는 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최소한 성경을 알아간다면 그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원인이었구나. 그게 문제를 해결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하지만 정작 꺼야 하는 불은 끄지 않으면 그러면 그 불은 계속 피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뿌리면 뭐하겠어요? 그 속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을 잡아야죠. 그럴 때 성경이 사용돼요. 그 다음에 방법으로 그거를 문제의 원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데 성경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변화를 형성해서 예, 방법 적용도 한번 은혜 받는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 한번 가서 병 낫는 사람 보셨어요? 아, 물론 병이 작은 경우는 한번 가서 낫죠. 그러나 병이 긴 경우는 오래 가는 거예요. 종종 제가 이 상담 문제를 뭐에 비유하냐면은 치과 치료에 비유해요. 치과 치료는 이빨 하나가 아픈 겁니다. 대개의 경우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아플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경우 이빨 하나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딱 받으러 갔는데 환자가 의사선생님 그래도 저는 다른 이빨들은 안 아프니까 괜찮죠? 그런다면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너무 잘했다고 다른 이빨은 안 아프니까 괜찮다고 격려해 주겠죠. 그리고 아 이제 그러면 당신은 다른 이빨은 안 아프니까 집으로 가십시오 합니까? 그리고 다른 이빨들이 건강하다는 걸 확인하고 집으로 오네? 치과 치료받으러 가서? 그 이빨 아픈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치과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썩으면 썩은스러워. 그래서 상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는 돈은 잘 버는데요. 아 뭐 돈 잘 버는 거는 좋은 거죠. 나는 성격은 좋은데요. 성격 좋은 거 잘, 공부 잘하는 거 좋은데요. 아이들 문제 얘기하다가 얘가 게임은 너무 많이 하고 말은 좀 안 듣지만 얘가 참 성품은 착해요. 성품은 착한 건 좋은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지금 현재 게임을 끊지 못한다는 것일 수 있고 혹은 뭐 불순종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어떤 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일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방법 적용으로서 성경이 사용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빨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다 이제 예, 그 충치를 떼우고 다 제거하고 약까지 다 했지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뭐 칫솔질이 문제거나 단 걸 자주 먹는 게 문제거나 이제 생활 습관의 문제. 저도 치과를 다니면서 칫솔질을 배웠다니까요. 칫솔질을 가르쳐주더라고요. 마지막에 끝나는데 이빨을 원래 이렇게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고 치과에 가서 옆에서 이렇게 이빨을 닦는 법을 배웠어요. 이걸 다 찌꺼기를 다 제거해내기 위한 게 목표예요. 이렇게 하면 예쁘고 이렇게 하면 밉고 뭐 이렇게 하면 편하고 뭐 물론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 이렇게 하는 게 손이 힘들어요. 손이 아파요. 그러나 편하고 안 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찌꺼기,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과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성경과 상담 또 상담에서 사용되는 성경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아까 우리가 본 이게 1단계 문제인식, 2단계 원인 이해, 3단계 변화 방법 적용, 4단계 변화 형성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결론은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뭐 여러 상담을 배우시니까 대개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이런 달라졌어요 류의 이런 어떤 행동 변화와 행동 수정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제가 성경 상담을 하는 또 목사로서 제가 보기에 그건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걸 하게 한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전문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 전문가가 이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문가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이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어느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가정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가정상담을 해주신 이 분은 상담자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면 남편이 교회 가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좀 남편 따라서 교회 가지 말고 남편 따라서 남편 하고 싶은 일을 좀 같이 해봐라.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해봐라. 너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을 따라갔어요. 내가 지금 남편을 잡아야지 내가 신앙을 붙잡을 때냐 남편을 잡아야 해서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 말 듣고 남편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혼했어요.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니까 둘이 열심히 등산을 다녔어요. 둘만 다니는 게 좀 그러니까 등산 동호회를 들어갔어요. 등산 동호회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 다른 여자랑 눈이 맞은 거예요. 부인은 열심히 따라갔지만 골키퍼가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골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골 넣는 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이 골키퍼가 골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람이 났고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쉬운 거죠. 정말 그게 좋은 방법이었을까? 처음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됐다는 많은 얘기, 그렇게 됐다는 많은 어떤 긍정적인 사례들, 변화된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될까요?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그게 정말 남편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럼 뭐라고 하나? 최소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자 할 때 오늘 배운 과목이 여러분 소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리키는 것이니까. 성경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할까? 그걸 신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라이트를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이 라이트를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추었을 때 그게 도대체 뭐가 생기나 이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뭐 아직 지금 뭐 30분이 넘었는데도 본론으로 못 들어와서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강의 개요가 지금 우리가 말한 내용이에요. 자, 강의 개요. 또, 네, 너무 춥네요. 꺼주세요. 잘하셨어요. 제가 하려던 말이었어요. 이게 너무 추워서 끄고 싶은 게 제가 하려던 말이었어요. 상담적으로 의미를 잘 아신 것 같아요. 자, 강의인데요. 성경적 상담학이라는 분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는 성경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뭐, 심리 상담에서는 다른 교재 혹은 다른 뭐 참고서, 다른 매뉴얼들을 펼치고 여기서 심리학자는 뭐라고 말했는가를 생각할 때 이제 성경적 상담에서는 이제 성경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도 이게 아주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담 아카데미가 교회를 근간으로, 신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 속에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성경 해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다양하게 삶의 문제에 적용하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성경 말씀은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를 인식하게 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나에게 뭐가 문제다라는 걸 깨닫게 했어. 문제를 인식하게 해요. 또 내가 아침에 본 큐티가 뭐가 원인인지를 이해하게 했어. 성경은 펼치면 네 죄악이라, 죄의 소욕이라,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펼쳐도 피하지만 않으면 조금만 지나가면 그게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방법 적용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참된 인도자로 모셔드리는데 성경은 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이루는데 근데 매번 갖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갖다 놓으면 도망가고 이걸 어떻게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은 좋은 방법을 주세요.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상황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매번 그걸 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매주일 교인들은 세팅이 돼요. 아침부터 막 세팅이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닐 때를 상상해보세요. 주일은 풀어지는 날이죠. 주일은 그냥 널브러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오후에나 조금 일어나든지 저녁에만 이제 쌩쌩해져서 이제 그래서 거리로 이제 사람들이 뒤덮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아침부터 쌩쌩해요. 아침부터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주일 학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일 학교는 얼마나 잘 세팅이 됐습니까? 교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주일 학교가 뭐 성적을 중요합니까? 뭐 대학 입학을 시키겠어요? 혹은 뭐 주일 학교의 목표가 뭐겠어요? 아이들을 이 선순환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예를 들어 위성을 올려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성이 최소한 고도, 그 궤도 위에 그 높이 위에는 올라가야지 거기서 조금만 내려와도 이게 뱅뱅뱅뱅 돌면서 지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위로는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몇 번을 실패했어요. 몇 번 실패했죠? 나로호에서 우리 자체의 기술로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주일학교는 그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얘들이 이 구름을 넘어서서 얘들이 이 세상의 이 그 많은 어떤 문제들 속에서 과연 그들이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궤도에 올라가면서 그렇다고 또 지상과 이렇게 우주로 영원히 날아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궤도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팍 파묻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적절하게 어떤 분은 그거를 수영에 비유했어요. 수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있으면서 물 밖으로 나오고 물 속에 들어가고 물 밖으로 나오고 이걸 주기적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숨을 꽉 참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수영이 아니에요. 혹은 고개만 이렇게 내놓고 고개를 집어넣지 않는 것도 수영이 아니에요. 수영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호흡하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호흡이 아니라 물 속을 드러나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도 어렵죠. 그와 같이 변화 형성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 생활 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에 이제 성경이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으로 비추는 의미예요. 본 강의는 이러한 성경 사용이 상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실제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하여 상담자로 하여금 더욱 효과적으로 상담 현장에서 성경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자들은 매번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 이론이 하나 또 나왔으니까 계속 이게 채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배웠던 걸 까먹고 그건 또 옛날 것이 되고 또 새로운 통계가 필요하고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성경적이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성경만 잘 신앙생활만 잘 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이게 이제 성경 사용이 성경적 상담의 이제 중요한 방법인데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우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침 일찍 오셔서 좀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하시고 아닐 것 같으면 아니라고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백과사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아셨죠? 아니에요. 그래서 분노에 관한 성경을 찾아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에서나 쓰는 거지. 신방에 관한 구절, 성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병이 있을 때 그건 목회에서 쓰는 거지 상담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적으로 자 세균을 보자. 얘가 지금 우울증인데 우울증 성경 찾아보자. 말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사용은 백과사전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주입식으로 쓰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집어넣어야 돼. 이 아이에게 성경을 집어넣어야 돼. 쑤셔넣어야 돼. 그걸 이제 먹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암송시켜야 돼. 이게 상담적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내가 아는 구절이 한 100구절은 되고 1000구절은 되고 내가 MDB 이상은 해야 성경을 사용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요?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성경을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건 뭡니까?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다윗의 물맷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길가에서 물맷돌 하나를 집습니다. 이 물맷돌을 왜 집었을까요? 이 돌을 누구에게 던지기 위해서? 골리앗에게 던지기 위해서.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집어서 이것을 골리앗에게 던지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감.
어떻게 그 자신감으로 던지는 게 뭘까요? 네. 아주 힘차게 던지는 것인가요?
양치기 할 때 늑대를 쫓았을 때 네. 똑같은 그 마음으로 네. 다시 늑대다 생각하고 던진 거죠.
이게 늑대다. 이게 사자야. 이게 곰이야. 아니 근데 그 곰과 사자는 제가 맨손으로 때려 죽였는데. 네. 자, 아, 물론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자신감이 필요해.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네? 믿음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맞지만 자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시켜요. 이 목표는 뭐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돼요. 돌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아 물론 자신감 필요하다고 했는데 틀렸어요. 또 믿음 신앙 예. 아 근데 좋은데 아주 좀 구체적으로 필요한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또 허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건 아니니까 그럼 좀 힌트를 드릴게요. 막 던지는 걸까요? 막 갖다가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는 건가요?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디로 던져야 될까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왜 거기에 맞으면 죽을까요? 그게 뭡니까? 아니 이거 머리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머리다 아니면 다시 돌아가니까 머리가 뭐니까? 급소니까 그게 제일 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사용에서 중요한 건 많은 돌이 아니에요. 아무리 돌 많이 있으면 뭐겠어요? 급소를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의 말씀을 이걸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급수를 던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할 필요 없고요. 백과사전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걸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뭐 성경을 잘 몰라요. 전 성경을 몇 동 못했어요. 저는 또 뭐 무슨 성경 프로그램을 뭐 마치지도 못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들은 이 하나의 말씀, 지금 들은 이 하나의 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넘어뜨리는 그 골리앗, 그게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골리앗의 그 중요한 급소 부분을 향해 던지는 그리고 그게 정확히 들어가면 그럼 내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돌이 넘어뜨려요. 돌이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급소 부분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실제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하신데 지금은 네. 다시 한번 좀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그러면 우리 10분 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니까.